시편 24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야훼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조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되면 주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모여듭니다. 그 예배당에 모여서 참된 주의 백성들은 주의 교회를 드러냅니다. 예배의 장소에 모여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곧잘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듣습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 때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 드림이 될 만한 예배가 될수 없다고 생각되어져 절망합니다. 이 절망은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 뭐 하나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빠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만하게 됩니다. 이만큼 정도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성을 다하였고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만합니다. 이만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는 이러한 의식도 없이 예배한 현장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의뢰의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라고 생각할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들이 언약 바깥에 있는 즉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의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책망은 우리가 때때로 내가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바르게 받으실 수 없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마당만 밟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마당을 밟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왔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땅을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제사 행위를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제물을 바치지 않았구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마당만 밟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찾아갈 때 정말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을 찾아갈 때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은 법에 따라 초하루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성이 부족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동이 내게는 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행동이 내게는 짐이 된다. 그래서 야훼는 더욱더 마당만 밟은 신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극단의 조치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때 하나님께 짐이 되어졌던 그 예배 현장, 하나님께 짐이 되어졌던 예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전 문을 누가 닫습니까? 성전 문은 제사장이 닫습니다. 성전 문은 레위인이 닫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지킵니다.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제사장마저도 타락하였고 제사장마저도 성전문을 닫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주께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는지가 이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내게 짐이 되는 이 마당을 밟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닫아줄 만한 직분자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한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설명하는 대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세상에 타락된 행위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즐거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 성전문을 닫습니까? 아니 그들을 향해서 교회 문을 닫습니까? 아무도 닫지 않습니다. 아니 이단이라고 해도 인원수가 죽을까봐 그 교회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름은 교회이지만 이미 촛대가 옮겨진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총체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타락하였고 타락한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현재 성전을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현장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이 타락될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성전을 바라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 현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참된 성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모인 무리들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한 회원들을 두고서 주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좀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당신 개인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인 무리인 주의 회로 모인 무리를 두고 성전이라 그러고 거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성도한 사람을 성전이라 그러지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교회야 어찌 되어졌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야 어찌 되어졌건 내가 거기 가서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 건물로서의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놓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달아놓고 사용합니까? 거기는 교회 아니고 나만 교회고 근데 나는 교회 안 가도 집에 있어도 된다고 말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야훼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납니다. 그 성전은 영광구름이 덮여있고 아무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습니다. 야훼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습니다. 과연 성전 문을 닫을 만큼 타락한 시대 가운데 누가 과연 야훼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설교의 주제를 야훼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산은 어디입니까? 둘째, 야훼 산에 오를 자 손과 마음이 청결하면서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셋째, 야훼 산에 오를 자 야훼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산에 산은 어디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야훼 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면 야훼 산이 무엇이기에 시인은 그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야훼 산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야훼 산이 어디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야훼 산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야훼 산에 오를 자는 또한 누구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야훼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강과 바다 위에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람들을 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강과 바다 위에 틀을 세우시고 거기에 채우심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이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도시의 시장에서 우상의 재물이 팔립니다. 이 재물을 바라보면서 과연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은 야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지적할 때에 이방 신을 섬기는 현장에 사용되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준 것으로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강과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천천지의 창조주이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과 예배하는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함께 앉아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우상 숭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팔리는 음식을 두고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문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지 먹지 않을 때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될 때만 안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너는 이제 그렇게 하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도리어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먹는 문제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한 형제들이 있으면 주의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제물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제물 자체가 우상에게 예배 드려졌지만 그 고기 자체는 우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는 우상에게 제사 현장에서 먹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 현장에서 함께 먹는 것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 팔리는 음식은 다른 개념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또 한 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어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설교를 대충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섬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황자입니다. 이 불량한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이미 고기를 자기 차지합니다. 성전의 여자들을 취하여서 범죄하는 일을 합니다. 엘리가 책망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엘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될 때 그의 아들조차도 말씀의 법을 통하여 저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적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몸에서 묵묵히 나갑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현장에서 엘리 아들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면 하나님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마법적인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자다가 과히 눌리게 되어지면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과히 눌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를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로서의 임재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만 합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교회를 빼앗깁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이 교회를 블레셋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이 있는 그곳에 두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넘어져 있습니다. 놀라서 제사장들이 다시 다곤의 제사장들이 세웁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집니다. 몸통만 남아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아 이제 재앙이 임하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논으로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아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낼 때 거기에 독종이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에그논으로 옮겨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면 이 에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논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작정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승리까지 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사무엘상 그 다음 장을 통해 한 1년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즉위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놀랍게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되어져서 그 전쟁에 나아갈 때에 미신인 요소로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내려갔지만 그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에서 당신이 스스로 포로 되어져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취하십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신들의 전쟁인 그 시대의 전쟁에서 신들의 전쟁인 그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이 승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다곤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현장에서 야훼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느끼는 그 기쁨, 그때 느끼는 그 다윗의 기쁨을 두고 노래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쟁에 능하십니다. 아무런 도움을 두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승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사를 짓습니다. 교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자들이 드러났지만 교회는 언제나 흥황하였고 교회는 언제나 승리를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취해 가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교회가 멸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교회를 회복시켜 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산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그처럼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게 될 때 어디서 예배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 산은 단순한 어떤 동네 뒷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산은 그들이 예배하고 있던 신전이 있던 그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산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산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산은 단순히 어떤 한 동네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산은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장소로의 산입니다. 도대체 이 야훼의 산은 어디입니까? 이 예배의 산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 산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이 한 산을 나중에 시내산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타작마당을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는 그 현장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야훼 산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이 산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땅이 산이냐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곳이 있는 곳. 야훼 산은 어디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에 말하기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올라가서 야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야훼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야훼의 산이신 산인 교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퍼지지 않는 말씀들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극동방송을 통하여 우리는 CBS를 통하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극동방송이나 CBS에서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졌던 말씀들이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들리는 것이지 교회에서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참 말씀인가에 대한 주의점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야훼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주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인 이 야훼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린도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령의 성전된 그런 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로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야훼 산에 올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할 수 있습니까? 둘째, 야훼 산에 오를 자 손과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는 야훼 산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야훼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4절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발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헛다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 맹세 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규율로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거룩하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또한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 내적인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그 손이 깨끗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4절에서 뜻을 허탄한데 곧 우상에게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헛된 곳에 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뜻을 둔다라는 말은 헛된 것에 영혼을 높인다, 헛된 곳에 그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헛된 것에 우리의 뜻을 두지 않아야만 합니다. 즉 이 헛된 것에 뜻을 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관용구인데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3계명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헛된 곳에 두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 마음속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끝끝내 우리가 야훼 산에 못 오르는 사이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야훼 산에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야훼 산에 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훼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했던 아담입니다. 에덴에서 동산을 짓고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사람 아담이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는 야훼의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산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끝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적어도 뱀의 속임수에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교제를 상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뱀의 속임 가운데 사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의 산에 자신의 힘으로 오를 자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또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뜻을 헛하는데 두지 아니하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아니하며 손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한 완전한 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분, 하나님의 뜻에도 위배되지 않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그리스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뜻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감으십니다. 야훼 면전에 나아갈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야훼의 면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야훼의 면전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죄 있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야훼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야훼의 면전에서 야훼 하나님을 부르며 그를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 세 번째 요점에서 생각합니다. 셋째, 야훼 산에 오를 자, 야훼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연 우리가 얼굴을 돌렸다, 야훼께서 얼굴을 돌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야훼께 우리의 얼굴을 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길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나를 버린다고 한다면,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숨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다. 나는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이 얘기했던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궤가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너희 얼굴 안 보기를 원한다. 나는 반드시 너희 얼굴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 승리를 취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킬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은 가져오시고 그리고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이 즉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자 성전의 시대를 문을 엽니다.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 가운데 살아가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숨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숨으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며 그 가운데 적들이 치며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릴 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훼 하나님을 찾는다, 그 얼굴을 찾는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또 이르시되 뇌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면전에 가기를 원하는데 야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보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의가 임하는데, 야훼 하나님을 보면 죄인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말하죠. 나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 나는 정성스럽게 찬양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건 개인의 공로입니다. 그 공로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 공로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이것 있는 것 위에 감사로서 그 행위는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내가 집중하고 졸지 아니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보지 않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에덴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야훼 하나님과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하였던 그 특별한 행위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시며 특별히 주의 나라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며 우리 가운데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할 때 그는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성전 가운데서 충분히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함은 단순한 어떤 행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이 된 것처럼 짐승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너희에게 내가 짐승의 옷을 입혀주었다. 그러므로 짐승을 죽여 바치는 그 현장 앞에서 나는 짐승은 죽고 너희가 정말로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그 현장에서 나는 사람들과 떡을 떼고 잔을 나눌 수가 있다. 특별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했다고 해도 조금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완전한 부족입니다. 전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의 선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가 가리어진 사람, 하나님께 너희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야훼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습니까? 4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다시 산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는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여서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때문에 내가 예배 현장에 나와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예배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니시면 우리는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눈물로서 감사하는 그 사람이 야훼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 자이고 야훼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야훼 하나님의 면전을 찾는 자 저주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무제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무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훼를 찾는 자,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야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되어졌는가,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라고 질문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 가운데 이 예배 현장에 앉아 있는지를 질문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힐링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야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지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하더라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힐링송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을 어떤 사람들처럼 힐링송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노래는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치유받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노래입니다.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가운데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찬송가가 뭡니까? 힐링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힐링입니다. 예, 예배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힐링의 목적으로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덕을 통해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부름에 응답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름의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덕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찬송을 높여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기뻐하면서 찬송을 퍼내고 퍼내어도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만 퍼내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야훼 성전이 어디입니까? 야훼 산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성전이 곧 야훼의 산입니다. 야훼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전쟁하시는 용사이십니다. 그 용사는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용사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용사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야훼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오직 죄 없는 자만 오를 수 있습니다.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 앞에 나아가 그의 모든 뜻을 행하고 그를 통하여 야훼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면전에 설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야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증언자들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지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저들의 모든 죄책을 짊어졌고 죄인된 저의 몸을 위해 죽고 저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저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졌습니다. 주께서 보실 때에 죄 없는 영혼으로 저를 보시옵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내가 저들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무게들을 내가 다 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율법의 완성이 되어져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내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찬송하며 찬송합니다. 왕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향해서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나뭇잎을 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왕을 영접하듯이 왕의 즉위식에 사용하듯이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주님은 왕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돌아가시며 또 왕으로 그 땅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여 예배하였습니까? 그러면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멘.